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트럭으로 사람에게 돌진해 8명을 숨지게 한 세이폴로 사이포프가 이슬람 순위판 무장조직 IS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미국 영주권자인 사이포프의 핸드폰엔 수천 개의 IS 관련 사진과 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이에 영감을 받았다고 수사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사이포프는 1년 가까이 이번 공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의 총격으로 병원에 이송된 사이포프는 병실에 IS의 깃발을 걸어달라고 요청을 했으며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기분이 좋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검찰은 사이포프의 테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인터넷 트위터를 통해 사이포프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테러리스트는 병실에 IS 깃발을 걸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행복했다며 그는 8명을 죽이고 12명을 크게 다치게 했다.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이 이란의 주적이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핵협정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지도자는 2일 TV로 중계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의 우리 국민에 대한 멍청한 발언들은 미국이 이란에 갖고 있는 적대감의 깊이를 보여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들이 핵아비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인들이 핵협상 결과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부정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달 1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합의를 어겼다며 핵합의 준수를 불인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는 이란이 핵물질 생산 등을 중단하는 대가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얀마의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2일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학살 사태 현장인 서부 라카인주를 방문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이날 마웅다우 인근 판타임 마을에 있는 무슬림 로힝야족 거주지를 방문했습니다. 또 수치 여사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국경지대를 찾아 국경경비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VOA 버마 서비스에 따르면 사태 현장을 방문한 수치 여사는 로힝야족 주민들에게 마을 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수치 여사는 현지 어린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게끔 도와주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얀마에서 로힝야족 인종청소 논란이 발생한 이래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사태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앞서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미얀마군의 박해를 피해 6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인접국인 방글라데시로 대피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법원이 분리 독립 선언을 주도했다 정부에 의해 해임된 카탈루나 자치정부 수뇌부 8명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마드리드 형사법원은 2일 오리올 훈케라스 전 카탈루나 부수반 등 8명의 자치정부 강요들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앞서 스페인 검찰은 법원의 출석 명령을 받고 법정에 나온 카탈루나 전 수뇌부에게 국가에 대한 반역과 공금 유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고 있는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수반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푸지데몬 전 수반은 법원에 출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은 2일 호주 정부가 태평양 파푸아뉴기니아 마누아섬에서 운영하던 난민 수용시설 폐쇄에 따라 발생할 인도주의 문제를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누스섬 내 호주 정부 운영 난민 수용시설은 지난달 31일 폐쇄될 계획이었으나 약 600명의 수용자들이 이곳을 떠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용소에는 수돗물과 전기가 끊긴 상황입니다. 수용소 난민들은 밖으로 나갈 경우 현지 주민들에게 폭력을 당할 것을 우려해 퇴거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엔 난민기구는 성명을 통해 수용자들의 안전보장은 이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호주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말은 곧 사회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해 가장 많이 쓰이고 또 회자한 단어를 살펴보면 올 한 해를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국의 콜린스 사전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가짜뉴스라는 뜻의 이 페이크 뉴스가 1위에 올랐는데요. 지난 1년 새 이 단어의 사용 빈도가 36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된 데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등 공신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낸다며 비판할 때 자주 사용하면서 올해 세계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또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같은 의견만 증폭되는 환경을 뜻하는 에코 체인버, 또 극우파에 맞선 극좌파를 가리키는 안티파, 정규직보다 임시직 고용이 늘어난 경제 상황을 일컫는 기익 경제 등 이 사회상을 반영한 단어들이 올해 10대 단어에 포함됐습니다. 또 올해 유행한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을 줄인 인스타도 새롭게 포함돼서 올 한해 관심을 끈 다양한 사회 현상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1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5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 역시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9도에서 12도, 신의주 4에서 11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1도에서 16도, 함흥 9도에서 12도, 끝으로 청진은 4에서 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는 글에서 올해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드렸는데요. 비지스의 Word, 한마디 말이라는 제목의 노래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Smile, an everlasting smile. A smile can bring you near to me. Don't ever let me find you gone, 'cause that would bring a tear to me. This world has lost its glory. Let
let's start a brand new story now, my love. Right now, there'll be no other time, and I can show you how, my love. Talk in everlasting words and dedicate them all to me. And I will give you all my life. I'm here if you should call to me. You think that I don't even mean a single word I say. It's only words, and words are all I have to take your heart away. It's only words, and words are all I have to take your heart away. It's only words, and words are all I have to take your heart awa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위해서 3일 중간 기착지인 하와이로 출발합니다.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쿠바에 대한 경제 봉쇄 해제에 촉구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고요. 이어서 중국이 러시아의 빙상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맞을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는데요. 14일까지 중국과 한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시아에 가는 건 처음이고요. 2000년대 이후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아시아에 머물게 되는 건데요. 해당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에서 소화할 일정을 막바지 점검하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자, 가장 먼저 방문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로 향하는 길에 먼저 이 하와이에 있는 미군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서 지역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일본군 공습으로 2차 대전이 시작된 진주만의 애리조나함 기념관을 방문하고 이 현지 시간으로 5일부터 도쿄 방문을 시작하는데요. 2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가 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서 환심을 산다는 뜻의 오모테나시 외교를 위해서 비공식 일정까지 꼼꼼하게 챙기면서 트럼프 대통령 현지 일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비공식 일정까지 포함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일본에는 오는 일요일인 5일부터 7일까지 2박 3일 동안 머무는데요. 첫날에 아베 신조 총리와 함께 세계 순위 4위의 골프 선수인 마스야마 히데키와 도쿄 인근에서 골프를 칠 예정입니다. 지난 2월에 아베 총리가 미국에 왔을 때 두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휴양지에 머물면서 함께 골프를 친 적도 있죠.
예.
예. 이 골프 회동 후에는 일본식 와규, 그러니까 이 고급 소고기 철판구이로 유명한 이 음식점에서 두 정상 그리고 소수의 배석자만 함께하는 비공식 저녁 식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다음 날에는 이 황궁을 방문해서 아키히토 천황 부부와 만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도쿄 영빈관에서 아베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갖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일본 방문에는 20년 사이 최대 규모인 18,000여 명의 경호 인력이 투입된다고 일본 경시청이 밝혔습니다.
예. 자, 그럼 일본 방문 의제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본 측에서는 북핵 공조와 납북 일본인 처리 문제를 가장 큰 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 부장관이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을 비롯한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은 양국 동맹의 확고한 유대를 전 세계에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현지 주둔 미군과 자위대 장병들도 만나고요. 납북 피해자 가족들도 면담할 예정입니다.
예. 자, 일본에 이어서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되죠.
예. 다음 주 화요일 7일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 방문 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일정은 경기도 평택에 새로 조성된 미군 기지 방문입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하고 국빈 만찬을 이어가게 되고요. 다음 날에는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국회에서 연설하게 됩니다. 이 연설 내용에 대해서 백악관은 양국 간의 오랜 동맹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최고의 압박에 동참하라고 호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북한과 맞닿은 판문점에도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비무장지대를 간다, 안 간다, 언론에서 얘기가 많았는데요. 일정이 촉박해서 이 계획을 접은 걸로 정리됐습니다. 대신에 평택 험프리슨 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주한 미군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럼 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나눌 정상회담의 의제는 어떤 것들인가요?
네,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재확인하고요. 효율적으로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두 정상이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국과 한국은 최근 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FTA를 개정하는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는데요. 한국이 이 FTA 개정에 미온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쪽으로 이 통상 분야의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두 나라 언론이 함께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 중국 방문 일정을 살펴볼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주 수요일인 8일에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미중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역시 북한 문제입니다. 추이데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더 진전된 합의에 이를 거라고 예고했고요. 또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것, 미국 기업의 중국 진출과 투자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시장 개방 문제도 주요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예. 자, 미국 새 정부의 아시아 정책,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도 이번 순방 기간 동안에 공개된다고 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이어서 다음 주 금요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 새 정부 아시아 정책의 대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연설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거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에는 쩐다이꽝 베트남 주석과 회담하고요. 12일에는 필리핀으로 이동해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창설 50주년 기념 만찬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13일에는 미국 아세안 회의 40주년 기념 행사를 주관하고요. 이어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회담하게 됩니다.
네, 지구촌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 봉쇄를 풀자는 결의안을 유엔에서 채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이 진행하고 있는 대쿠바 경제 봉쇄 조치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1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유엔 회원국 대표들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191, 반대 2 압도적인 표로 표차로 결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예. 자, 그럼 유엔이 왜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미국은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 혁명을 일으킨 직후인 1962년에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했는데요. 유엔에서는 1992년부터 이런 미국의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줄곧 상정돼 왔습니다. 말 그대로 결의안이기 때문에 미국이 실제로 금수 조치를 풀어야 될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국제사회의 의견을 모으는 정치적 의미로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반대한 두 나라 중에 미국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예, 미국과 이스라엘 두 나라만 이번에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계속해서 결의안에 반대해왔던 미국은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인 지난해에는 처음 이 표결에 기권해서 사실상 쿠바 편에 섰다가 이번에 다시 입장을 바꾼 겁니다.
예, 이 쿠바 편에 섰던 미국이 입장을 다시 바꾼 이유는 뭔가요?
예, 지난해에는 미국과 쿠바의 관계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던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에 이 두 나라가 대사급 외교 공간을 교차로 개설하고 지난해 3월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직 미국 정상으로는 88년 만에 처음 쿠바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 초에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이런 쿠바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관계의 정상화로 쿠바의 경제가 회복되는 효과가 국민이 아니라 정권에만 쏠리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또 쿠바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요구 때문이었는데요. 1일 결의안 표결에 앞서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쿠바 국민이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받을 때까지 경제 봉쇄 해제에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중국의 제19차 당대회 이후 외국 지도자 중에서는 가장 먼저 중국을 방문했다고요?
네, 제19차 중국 전국대표대회 당대회가 폐막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중국의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이 시 주석의 집권 2기를 축하하고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연례 회담에 참석하기 위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일주일 앞둔 상황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 메드베데프 총리 간의 회담도 있었습니까?
예, 방중 마지막 날인 2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메드베데프 총리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이웃국으로 양국의 관계를 발전, 강화하려는 중국의 목표와 결의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러시아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 현안에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양국의 관계 발전을 역설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 주석이 이 메드베데프 총리에게 이른바 빙상 실크로드 건설을 다시 제안했다고요?
네. 현재 중국은 이 고대 중국의 무역로였던 실크로드에서 따온 일대일로 경제의 구상에 따라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이 범세계적인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빙상 실크로드는 이 일대일로를 북극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이 북극 항로 건설을 통해서 이 이른바 빙상 실크로드를 함께 조성하고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번에 중국을 찾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에게 이 빙상 실크로드 건설을 다시 제안한 겁니다. 시 주석은 또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중국의 대외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 구상 그리고 러시아가 속해 있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연계에도 강조했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네,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서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장이 열렸다면서 매우 고무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메드베데프 총리는 또 시 주석에게 러시아는 이번 19차 당대회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하 인사도 전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가 이번에 많은 협약도 체결했다고요?
예, 양국은 이날 투자, 에너지, 항공, 금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20개에 달하는 협약에 서명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메드베데프 총리의 중국 방문은 19차 당대회 이후 중국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급 지도자라는 점에서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로 지난주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걸 포함해서 양국이 최근 이런 고위급 접촉을 자주 갖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세제 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에서 트럭으로 8명을 살해한 용의자에게 테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용의자는 1년 전부터 공격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우승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 하원에서 이 세제 개혁안이 공개됐군요.
그렇습니다. 세제 개혁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현안 가운데 하나인데요. 하원 공화당 지도부가 2일 이 세제 개혁안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하원이 내놓은 세제 개혁 법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is plan is for the middle class families in this country who deserve a break. It is for the families who are out there living paycheck to paycheck.
네, 이번 세제 개혁안은 미국 내 중산층 가정을 위한 것으로 매달 봉급을 받아 빠듯하게 살아가는 중산층 가정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될 거란 겁니다. 라이언 회장은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이란 이름이 붙은 이 세제 개혁안이 실행되면 이 4인 가정, 4인 가정이 매년 약 $1,182의 세금을 아끼게 될 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구체적으로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과세 구간이 줄어듭니다. 현재 소득에 따라 7개 구간으로 나뉘어진 과세 기준이 12%, 25%, 35%, 39.6% 이렇게 4개 구간으로 줄어듭니다. 한 해 100만 달러 이상 버는 가정은 현행 그대로 39.6%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연간 2만 4천 달러 미만에 버는 가정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해왔던 기업에 매기는 세금, 이 법인세도 줄어드는데요. 현재 35%인 법인세율을 20%로 낮췄습니다.
네. 자 라이언 의장이 중산층 가정을 위한 개혁안이라고 했는데 일반 가정에서 이 피부에 와닿을 만한 혜택을 보게 되는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선 패밀리 크레딧, 즉 가족 세금 공제라는 새로운 항목이 생기게 되고요. 자, 하지만 의료비 공제나 재산, 재해 손실에 따른 공제는 중단됩니다.
이번 법안이 부자들에게 혜택이 크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우선 법인세가 줄어들면 기업인들에게 이익일 수밖에 없고요. 또 상속세가 사라지고 최저한세도 없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최저한세는 부자들도 중산층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자, 그리고 보통 이 재산이나 주택과 관련된 세금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이 주와 지역의 재산세는 최대 만 달러까지만 감면해주고요. 모기지, 즉 주택융자금의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가 절반으로 줄어드는데요. 지금은 모기지 금액 최고 100만 달러까지 이자 비용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모기지 금액에서 50만 달러까지에 대해서만 세금이 감면된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주택융자와 관련된 세금 감면 혜택이 줄어들면서 집값이 비싼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의 주택 소유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미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을 것이라며 민간단체나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 세금을 줄이면 국가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 법안으로 국가 부채가 앞으로 10년간 1조 5천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세금 감면으로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가 성장하면 부족분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 지난달에 연방 상원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세제 개혁 법안을 단순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규정해 놔서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데다 의사 진행방해 절차도 없기 때문에 더 유리한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 뜻을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 관련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테러 관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테러 용의자에게 결국 테러 혐의가 적용됐군요.
그렇습니다. 뉴욕 연방검찰이 1일 용의자 세이플로 사이포브 씨에게 테러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파괴와 폭력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총에 맞고 체포됐던 용의자는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예, 이 용의자에게는 연방법이 적용된 거죠?
그렇습니다. 뉴욕 주법이 아니라 연방법이 적용됐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이틀간 인터넷 트위터에 용의자가 사형을 선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있으면 좀 전해주실까요?
네. 1일 검찰 측이 법원에 낸 서류에 나온 내용이 알려졌는데요. 용의자가 1년 정도 테러를 계획했고 지난달에는 트럭을 빌려서 연습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거리에 사람이 많은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공격 일자로 잡았는데 원래는 맨해튼과 뉴욕 브루클린 다리를 잇는 이 다리를 공격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러에 사용한 트럭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의 깃발을 달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이 주의를 끌까 봐 포기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용의자가 IS의 선전선동을 담은 동영상 90여 편을 봤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모두 용의자의 손전화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연방수사국 FBI가 이번 테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는 말도 있던데요.
네, 이름이 무하마드 카디로프라는 사람인데 이 FBI 발표를 보면 이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데 왜 찾았는지 또 이번 테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알려진 보도를 보면 이 용의자가 IS가 전파한 이른바 차량을 이용한 테러 방침을 따랐다고 하는데 당시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정리해볼까요?
네, 지난달 31일 오후 3시경이었는데요. 용의자 사이포브 씨가 모는 트럭이 맨해튼 서부 간선도로를 따라 난 이 자전거 도로를 타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친 건데 트럭은 학교 버스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이 범행을 쓴 트럭은 사이포브 씨가 건설 자재 판매 업체인 홈디포에서 빌린 차라고 하는데요. 당시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고 체포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유럽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이 전형적인 차량 테러로군요.
그렇습니다. 이 최근 몇 년 사이 영국과 독일 등 유럽 내 곳곳에서 이 차량으로 사람을 해치는 테러가 자주 발생한 바 있지요. 이 미국 민간연구소인 뉴아메리카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래 이 차량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테러가 15건이 발생해서 14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사건의 용의자 사이포브 씨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29살인 용의자는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이포브 씨는 6년 전에 영주권 추첨 제도를 통해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는 플로리다주에 살면서 트럭 운전사 일을 했다는데요.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이포브 씨가 IS의 테러 방침을 따랐다고 했는데 그럼 이번 테러를 IS가 지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IS가 자신들이 지지했다고 발표하지 않았고요. 또 지금까지 나온 증거로 봐선 용의자가 IS의 영향을 받아 테러를 저질렀다고는 할 수 있지만 테러를 IS가 직접 지시한 것이란 증거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용의자는 이른바 이 외로운 늑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 외로운 늑대라고 하면 외부의 영향을 받아서 급진화돼 누구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사이포브 씨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뉴욕 경찰청의 밀러 부청장은 IS가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통해 차량을 이용한 공격 방법 등의 지침을 내렸는데 용의자가 이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강요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용의자를 짐승이라고 비난하고 그를 일반 교도소가 아닌 테러 분자를 가두는 관타나모 수용소에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왕 중 왕을 가리는 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팀이 결정됐군요.
그렇습니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LA 다저스를 꺾고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애스트로스는 1일 다저스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다저스를 5-1로 꺾고 월드시리즈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 자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해서 이날 경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지켜봤는데요. 이 승리가 애스트로스 팀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을 근거로 애스트로스가 창단된 뒤 55년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된 겁니다. 또 지난 8월 말에 휴스턴이 이 태풍 하비로 큰 물난리를 겪었는데요. 수혜를 입은 휴스턴 시민에겐 큰 선물이 될 셈입니다.
예. 자, LA 다저스도 이번 월드 시리즈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다고 했는데 결국 우승에는 실패했네요.
네. 다저스는 뉴욕 양키스나 보스턴 레드삭스 등과 어깨를 겨루는 명문 구단입니다. 이미 6번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1988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월드 시리즈 우승 반지를 껴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월드 시리즈의 우승자는 어떤 식으로 가리게 됩니까?
네. 흔히 메이저리그라고 불리는 미국 프로야구에는 내셔널 리그와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요. 두 리그의 대표가 월드 시리즈에서 맞붙는 겁니다. 모두 7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먼저 4승을 따내는 팀이 우승자가 됩니다. 올해 월드시리즈에서는 LA 다저스가 내셔널 리그 대표로 휴스턴 애스트로스는 아메리칸 리그 대표로 나갔는데 두 팀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경기 전적이 3-3이 됐고 결국 1일 7차전에서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네, 자, 이 LA 다저스에는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투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저스는 커쇼를 비롯해 1급 선발 게이투진을 앞세워서 29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렸는데 마지막 7차전에서 타선이 힘을 쓰지 못해 우승을 놓쳤습니다. 다저스는 1990년대 한국의 박찬호 선수가 크게 활약한 걸 포함해서 현재 류현진 선수가 소속돼 있어서 한인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높은 구단입니다.
네, 자 이번 월드시리즈 최우수 선수는 누가 됐습니까?
네, 최우수 선수 형에는 7차전 2점 홈런을 포함해 단일 월드시리즈 첫 4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조지 스프링어에게 돌아갔습니다. 스프링어는 월드시리즈에서 5개 홈런을 터뜨린 역대 3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노시창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오늘은 세계 육상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 제시 오웬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시 오웬스는 또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아리안족의 우수성을 과시하려던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흑인으로서 그 신화를 깨뜨린 선수이기도 합니다.
예. 자, 뭐 그때 올림픽이라고 하면 1936년에 열린 대회이고요. 또 한국의 손기정 선수가 이 마라톤에서 우승한 바로 그 대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만 손기정 선수의 우승 그리고 남성용 선수도 3위에 입상을 해서 한민족에게는 감격스러운 대회였죠.
예.
이 대회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를 띠고 있었습니다.
예. 이 당시 독일은 아돌프 히틀러가 통치하고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 히틀러의 인기가 광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열을 뿜고 있었죠.
그렇죠. 이 히틀러와 그가 이끄는 나치당은 백인, 특히 게르만 민족이 지구상의 어떤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보고 이 올림픽을 그 우월성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었죠.
예.
그래서 대회는 나치 청년들이 동원돼서 그야말로 웅장하게 개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가 직접 올림픽 개막을 선포합니다. 이 매번 올림픽 때면 그 대회의 스타가 혜성처럼 등장하는데요. 이때 바로 미국의 흑인 선수 제시 오웬스가 떠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1936년 올림픽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오웬스라는 이름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세계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흑인으로 미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나간 선수도 극히 드물었던 때죠. 베를린 올림픽에는 세계 50개국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오웬스는 100m, 200m 달리기, 그리고 400m 계주, 그리고 멀리 뛰기 등 네 종목에 출전을 했습니다. 맨 먼저 출전한 것은 현대 올림픽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리우는 100m 달리기였습니다. 100m 달리기는 오웬스의 최강 종목이기도 했죠.
예, 이때 히틀러도 직접 경기를 보고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긴장한 모습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는 독일의 에릭 보크마이어라는 선수였습니다. 오웬스와 함께 또 다른 흑인 미국 선수 랄프 맥칼프도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로 있었습니다.
예.
드디어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제시 오웬스 1위, 기록은 10초 3, 세계 타이 기록입니다. 2위도 미국의 맷갈프가 차지했습니다.
예, 기록 영화를 보면요, 오웬스는 달릴 때 뭐 그다지 힘이 들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던데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우승한 제시 오웬스는 시상식에 이어서 소감을 말합니다.
I'm very glad to have won the 100 meters and the Olympic Games here in Berlin.
우승을 해서 기쁘다. 또 베를린의 경기장은 아름답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군요.
네. 이어서 멀리뛰기에서도 오웬스는 1위를 차지합니다. 이 강력한 경쟁자는 유럽 신기록을 보유한 독일의 루츠 롱이란 선수인데요. 그러나 오웬스는 예선에서 거듭 실패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때 독일 선수가요, 친절하게 오웬스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 결과 오웬스는 간신히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 결국은 금메달까지 차지를 하게 되죠. 8.06m 신기록입니다. 이후 몇십 년 동안 아무도 이 멀리뛰기에서 오웬스의 기록을 깨뜨리지 못했죠.
예, 그리고 2위를 차지한 선수가 바로 독일 선수였는데요. 시상식이 끝나고 이 오웬스와 함께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걸어 나오면서 함께 사진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인종 화합의 모습이었죠.
예. 자, 200m 달리기에서도 20.7 이 올림픽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따냈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자 제시 오웬스의 이름은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어서 400m 계주에서는 39.8로 세계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제시 오웬스는 베를린 올림픽 4관왕이 됐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제시 오웬스는 올림픽으로 영웅이 됐는데 미국 내에서의 반응은 어땠나요?
온 나라가 환호를 했죠. 뉴욕 시와 모교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있는 콜럼버스에서는 환영하는 퍼레이드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오웬스에게는 여러 프로모터들이 출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면 4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의를 했고요.
예.
캘리포니아 오케스트라는 5천 달러를 제의했습니다. 어떤 분석가는 오웬스가 미국으로 돌아오면 10만 달러는 쉽게 벌 수 있다고 말을 하기도 했죠.
예. 자, 그럼 오웬스의 삶은 이제 좋은 시절을 맞게 된 건가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올림픽 영웅이 돼서 돌아왔는데요. 막상 그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예.
흑인이기 때문이었죠.
네.
오웬스는 온갖 잡일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축제장에서 이 오토바이나 말 이런 것과 경쟁을 하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육상 실력을 그런 데서나 이렇게 보이면서 푼돈을 버는 그런 그 생계를 이어나가야 했습니다.
예.
결혼하고 세 딸까지 둔 오웬스는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했다고 말을 했죠.
예. 자, 가난이 오웬스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렸을 때 참 힘들게 살았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1913년에 남부 알라바마의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13명이나 되는 남매 중에 막내였죠. 겨울이 돼도 땔감이 없어서 추위를 견디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예.
그런 가난 속에 어려서 세상을 떠난 형제 자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시 오웬스 자신도 자주 아팠습니다. 부모들은 제시가 10살 때 북쪽인 오하이오 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다행히 형들이 몇 명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어서 남부에서보다는 약간 생활이 나아졌죠.
예.
그리고 가족 중에 제시 오웬스는 유일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그 행운아가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웬스가 이 학교에서 아주 고마운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이 찰스 라일리라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라일리 선생은 아침이면 매일 오웬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오웬스를 집에 초대해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의 매일 수업이 끝난 후에는 육상을 가르쳤습니다. 이 처음에는 단지 제시가 너무 약해 보여서요. 운동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는데
예.
그러나 머지않아서 제시가 육상 선수가 될 수 있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 그 실제로 선수로서의 어떤 기량이 좀 보였나요?
네, 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제시 오웬스의 이름은 미국에 상당히 알려질 만큼 육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는 제시에게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도록 해주기도 했죠.
예, 자 그럼 찰스 라일리 선생은 오웬스에게는 은인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오웬스는 언제나 그 백인 선생이 자신의 삶을 바꿔놓은 것으로 기억을 했죠. 이 라일리 선생은 사람의 피부색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웬스를 대했습니다. 그 선생 덕에 오웬스도 나중에까지 인종적인 편견 같은 것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됐죠.
예, 오웬스가 대학에 있는 동안에도 운동은 계속했겠죠?
물론이죠. 오히려 더 뛰어난 선수가 됐습니다. 특히 베를린 올림픽 한 해 전인 1935년에는 미시간주에서 열린 미국 중서부 10개 대학 육상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무려 3개나 냈습니다. 그리고 세계 타이 기록 1개를 수립하는 놀라운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미국 올림픽 선수로 발탁이 된 거죠.
예. 자, 오웬스는 올림픽이 끝난 후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이 젊은이들의 개발을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했다고 하죠.
네. 그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노력과 성공, 어려움의 극복 등 강연을 많이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도 이제 차츰 나아졌습니다. 자서전도 쓰고요. 베를린 올림픽 다큐멘터리 제작의 내레이터로도 등장을
합니다. Every nation but one. The United States flag has never been dipped.
자, 국제적으로도 참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제시 오웬스를 스포츠 대사로 임명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친선 외교 활동을 한 거죠. 이 국제올림픽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예. 자, 올림픽으로 가는 길은 어느 도시나 국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부에 있는 최선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한 제시 오웬스. 그는 66세 때인 1980년 지병인 암으로 세상을 떠나 중서부 시카고 교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로 세계를 장악하면서 히틀러의 아리안족 우월성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제시 오웬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노시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weighing on one's mind. Weighing on one's mind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when something is weighing on your mind?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Alice, what's the matter? It seems like something is bothering you.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Well, you should try talking it out with him.
I should.
본문에서 제가 Alice, what's the matter? It seems like something is bothering you. 왜 그래? 무슨 괴로운 일이라도 있니? 라고 묻자 알리스는 oh,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탐이랑 문제가 있어서 며칠째 마음에 걸려 라고 했습니다. 저도 Well, you should try talking it out with him. 탐이랑 잘 얘기해서 풀어봐. 라고 권유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표현, weighing on one's mind. 잘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Alice, what's the matter? It seems like something is bothering you.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Well, you should try talking it out with him.
I should.
Today's expression is weighing. W-E-I-G-H-I-N-G. Weighing on, O-N, on one's mind. M-I-N-D, mind. Weighing on one's mind. If something is weighing on your mind, it is in your thoughts and it is bothering your thinking. Weigh on one's mind는 마음에 걸리다, 마음이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거나 신경이 쓰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Alice tells me that she has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that's been weighing on her mind. 네, 오늘 본문에서 알리스는 타미와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며칠째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Oh,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라고요. 네, 이렇게 어떤 일로 마음이 괴롭거나 신경이 쓰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weighing on one's mind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 can't sleep when I have things weighing on my mind.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잠을 못 자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ed, is something weighing on your mind?
는 Ted, 무슨 신경 쓰이는 일이라도 있니?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lice, what's the matter? It seems like something is bothering you.
Well, I've been having problems with Tommy, and it's been weighing on my mind for many days now.
Well, you should try talking it out with him.
I should.
Let's review. If something is weighing on your mind, it is in your thoughts and it is bothering your thinking. Weighing on one's mind. Weighing on one's mind.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 정부의 포괄적인 이란 전략에 관해 설명하면서 이란과의 핵 합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테러 조직을 지원하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이란의 행동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테러 지원 행위는 이란 요원들이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했던 정권의 초창기부터 시작됐습니다. 또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무장정파 헤즈볼라 요원들이 1980년대 레바논 주재 미국 대사관에 폭탄 공격을 두 차례나 감행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란의 지원을 받는 조직들이 수백 명의 미군 병력을 살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독재 정권의 공격 행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권은 대표적인 테러 지원국으로 알카에다와 탈레반, 헤즈볼라, 하마스 등 여러 테러 조직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사일 개발과 배치, 확산을 통해 미군과 동맹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국 선박들을 괴롭히고 아라비아만과 홍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으며 가짜 혐의로 미국인들을 감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적대 행위가 미국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자국민들을 폭력적으로 억압하고 있으며 이란과 예멘에서 종파 간의 폭력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 공격을 단행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한 새로운 전략이 이란의 파괴적인 모든 행위를 가장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동맹국들과 함께 이란의 테러 자금 지원을 막기 위한 추가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미사일 개발을 비롯한 국제무역과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란 정권이 핵무기의 길로 나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란 전략에는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계속된 위험한 행동을 막기 위해 협력국들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새로운 조치들이 자국민의 희생을 대가로 테러를 추구하는 이란 독재 정권의 셈법을 바꿀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VOA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